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오늘 25절 26절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멀리 전달하고 싶어서 로마로 가고 싶다는 사실을 뭐 앞서서도 명백히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아주 그러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지방에 내려갈 곳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로마로 가기를 소망하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준비한 그 귀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좀 전달하고 싶다.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손으로 그 선물을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손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핍박 속으로 몰아넣었던 어찌 보면 장본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의 선물을 가져감으로 자신의 과오를 좀 보상하고 싶었던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성경학자들이 가져봅니다. 또 보시면은 얼마를 동정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여기서 동정이라는 그 표현, 그것을 번역을 해보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은 교제를 의미하는 말로 우리가 익히 널리 또 알려져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신자들이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에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그리스도, 말씀, 주님의 만찬, 그리고 물질적인 선물들 이 모두에 다 코이노니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뿐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 때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제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등을 두들겨 주는 것, 그것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이프와 포크 클럽은 매주 주일 만납니다. 함께 모인다는 사실로 말하자면 이것도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교제란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전에 자기가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합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금은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또 9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이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모금이라는 사실을, 헌금이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모금을 했던 헌금의 성격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모금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말 그 귀한 그 헌금들을 모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돕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된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돈을 내야 할 도덕적인 의무와 채무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우리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거든요. 알다시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도 예루살렘에게 빚을 지고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이제 물질을 가지고 영적인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된 해외 선교가 되는 것이죠. 곧 선교지의 교회가 모국의 교회를 돕는 격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러한 현상이 머지않은 장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각 교회들마다 선교사에게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이 이 선물이 위대한 사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아주 뭐 피부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바울이 그 선물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고자 하는 그 열심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여행은 바울을 체포했던 원수들의 손에 빠뜨려졌습니다. 저는 바울이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믿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왜 바울이 그런 걸 알면서도 거기에 가느냐?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그거 여러분 아시겠죠? 절대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색한 구절이고 바울이 그 연보에 대한 어찌 보면 영수증을 원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들의 선물을 확보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선교적 노력의 일부 열매들을 보도록 하기 원했다는 의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기부하려고 한다면 무슨 일에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나 기부금은 오늘날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만 어떤 일에 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에 그 돈이 사용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둘째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29절로 가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로마를 향해서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잘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사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여행에 대하여 신적인 통찰력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평탄한 여행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일에 불투명하고 의심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쉬운데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마음이 산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가 어찌 보면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에서 또 우리의 번민이 있다고 한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평탄한 가운데 생활하며 아무런 일도 없이 잘 지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이것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5장 우리가 뒷부분 보고 있습니다. 이제 30절로 가보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저는 이러한 분야에서 어찌 보면 좀 목회자니까 오랫동안 지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자기 마음속을 솔직히 지금 털어놓고 있음을 정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제1세기 기독교가 어떠한 구실을 했는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는 기독교의 실천적인 측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처음 부분에서 바울은 교리를 가르쳤어요. 이제 바울은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 30절에서 성경 다른 어떤 걸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엄숙하고 진지한 그 바울의 기도 부탁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즉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자기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그 사역이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만한 근거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와, 뭐 어찌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미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육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것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또 그분을 위해 또 그분 앞에 서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이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신자들을 한데 결합시키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나가야 할 겁니다. 또 하나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랬어.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나와 함께 괴로워하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요. 단순히 순서에 따라 조급하게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커다란 영혼의 번민과 괴로움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31절로 가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랬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인데요. 그리고 이 기도 목록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대에 있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인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온 선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요청은 모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지요, 하지만 바울은 체포됐잖아요, 이렇게 아주 숙맥이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바울, 뭐 체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마침내 가이사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바울의 결론이죠. 이 기도는 응답되어서 바울이 생명을 건져내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도중에 파선을 당했고 로마에 도착하자 쇠사슬에 묶였지만 기쁨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곧 바울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쁨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휴식을 얻었습니까? 휴가를 보냈나요? 글쎄요. 우리가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로마나 서바나에 가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만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15장은 사도 바울의 축도로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자, 33절 봐보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감옥과 쇠사슬과 폭풍우 그리고 파선 가운데서도 평강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생활 속에 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15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16장으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제1세기 로마 제국에서 현실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거닐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지, 마음이 설레는지요. 그래서 이 16장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서도 가장 계시적인 부분이라고 매기 목사님은 강조하면서 이 16장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영적인 풍요함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느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제 교리의 산꼭대기를 떠나서 로마의 도로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독교를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선포한 위대한 교리들은 우주를 향해 쏘아올린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교리들은 로마의 도로 위에서 실천되어야 할 교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활과 실체로 옮겨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복음,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 나가지 아니하는 교리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정말 잘 보아야 되는데 윌리엄 뉴엘과 같은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지적을 했기에 소개를 해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을 소홀히 함으로 자신들이 많은 것을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16장에서 한 25명 정도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들은 모두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본서신을 썼을 때 아마도 고린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서신에는 로마의 철학과 관습과는 정반대로 서로를 위한 사랑과 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교회들과도 대조가 된다고 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느꼈겠죠, 당연히. 야, 저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단하다. 이러한 감탄을 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이제 보게 될 터인데 그 16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